지혜로운 신자인가?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죠. 지혜롭다라는 것, 네이버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뭐 이런 거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사실 지혜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분별력이 있느냐라는 거로 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교회를 생각하며 그리스의 몸된 교회죠. 우리가 서로 하나님 안에서 지체임을 생각하며 우리가 참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분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게 구분이 되면 해야 할 건 무엇이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이 구분이 되겠죠.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멀리 바라볼 수 있는 것,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바둑은 뭐 잘 못 두는데요. 바둑에 있는 교훈, 기훈들은 가끔 되새겨봅니다. 제가 가장 많이 되새겨보는 그 용어가 소탐대실에 그리고 사소치대입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은 버리고 큰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지혜로운 신자가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둑에 또 이런 게 있어요.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처음 본 건데 언제나 하수들은 살 수 있는 99가지 길이 있는데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단 하나의 죽는 길로 간답니다. 이거 읽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와닿았어요. 이런 말씀이 잠언에도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참 좋아 보이는데 욕심의 눈이 어두우면 그 좋은 게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망의 길로,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신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신자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 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지혜로운 신자는 세상 지혜를 어리석게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분쟁하는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죠. 분쟁한다라는 것, 사람들이 왜 분쟁할까요? 왜 서로 다툴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분쟁합니다. 근데 말로는 절대 자기가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행동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가진 생각, 지혜를 활용해서 다 통제하려고 합니다. 교회도 통제하려고 그러고 때로는 가정도 통제하려고 그러고 사람들 다 통제하려고 그러죠. 자기는 지혜롭다고 안 하면서 자기가 통제하려고 그래요. 행동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모습이죠. 우리는 내 생각, 내 뜻대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운영하고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교만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혜롭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 사람과 싸울 것, 막 대적할 것도 결심합니다. 그래서 파벌을 짓죠. 교회 분열이 일어난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수용하려 하는 것보다는 나하고 안 맞으니까 오히려 내치는 이런 모습이 있죠. 우리는 성경의 오늘 말씀에 보면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악하기도 하고요, 연약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을 속이기도 하고 남한테 속기도 하고 스스로 속이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판단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판단의 기준에 의해서 정죄하고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옳지 않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틀 속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그 틀은 계속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저희 가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내하고 이제 다투면요,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옳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옳은 거를 주장하고 싶은데 주장할 길이 없는 거야. 아내는 나를 옳다고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인데 애들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애들한테 가서 사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누가 옳으냐? 그런데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듣더니 엄마 아빠 편을 다 안 들어요. 그리고 제가 설명한 거에 대해서 긍정을 안 해줘요. 그럼 전 속으로 뭐라 그러냐면 애가 몰라서 그래. 예전에 내가 옳은 거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는 생각 속에 갇히면 수많은 경우의 수를 따지면서 내가 옳은 것만 증명합니다. 내가 옳은데, 내가 옳은데. 근데 그게 어디서 그런 거예요? 제가 자기께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역설적인 권고죠. 분쟁하며 스스로 지혜롭다 여기는 사람,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똑똑한 자가 돼서 분쟁을 일으키지 말라라는 거예요. 교회는 분쟁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미련한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하니까 나서는 건데 그것처럼 어리석은 모습이 없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늘 자기가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어리석다고 여기면 주장하지 않겠죠. 분쟁하고 남에게 상처를 주고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것, 이걸 멈추라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지혜롭다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어리석다라고 생각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이 많으면 싸움이 납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많다고 생각하면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지혜를 좀 버려야 돼요.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를 버리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나도 틀릴 수 있다를 늘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어떨 때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별로 안 중요할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 옳고 그름을 너무 따져요. 아주 사소한 일까지도 내가 옳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우리 가정 부부가 빨래 넣는 거를 지금 결혼한 지 26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빨래 넣는 방법 갖고 서로 실갱이를 해요. 재밌죠? 빨래를 넣는 방법이 원칙이 있을까요? 원칙이 없어요. 근데 나하고 다르게 넣는 것 때문에 불편해요, 마음이. 이게 교만한 거예요. 왜 그게 불편할까요? 안쌤이 저랑 옷을 꼭 옷걸이를 이렇게 꼽는데 항상 반대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옷걸이를 껴서 널면 항상 반대로 옷걸이를 껴요. 참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주장하는 것이 별로 대수롭지 않은데 상대방을 미련하게 생각해요. 그것 같고 사실은 자기도 옳지 않으면서 제가 뭐 빨래 얘기를 했지만 아마 여러분 스쳐 지나가는 다른 이야기들도 있을 거예요. 뭐 가정에서 있는 일들, 설거지라든가 뭐 요리라든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것이든 사실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위험성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굉장히 용감합니다. 내가 옳다고 늘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상대방이 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하고 저러면 안 된다고 늘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영국에 와서 제가 또 하나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요즘에 운동으로 탁구를 칩니다. 한국에서는 탁구 폼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일단 폼부터 무조건 교정시켜요. 근데 얘네들은 안 그러더라고요. 가진 폼에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면서 조금씩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정답이 없다라는 거죠, 사실. 사실 정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치면 좀 더 좋을 뿐이지 정답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마다 다 틀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지혜, 내가 갖고 있는 경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이 이게 불변하는 어떤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인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주장하는 마음을 좀 내려놓게 됩니다. 옳다고 주장하는 것들 좀 내려놓을 수 있을 때 마음이 좀 여유롭고 넉넉해지고 수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혜롭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19절로 20절에 보면 지혜로운 신자는 또 헛된 것을 헛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지혜,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상의 지혜가 다 어리석고 하나님 앞에 미련한 것일까요? 그렇진 않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이어받은 사람들이에요. 불행하게도 타락해서 그 많은 지혜를 잃어버리고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게 만드셨어요. 이 말씀은 사실 어떤 뜻이냐면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감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떻게 보면 큰 맥락에서 보면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가야 돼요. 잠깐은 뭔가 유익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은 어리석다라고 여깁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고 누구도 진정한 생명과 진정한 평화를 안겨줄 수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19절에 욥기 5장 13절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의 꾀에 빠지는 것, 자기 꾀에 빠진다고 그러죠. 이렇게 헛똑똑한 사람들이 주로 이런 모습을 취합니다. 이 욥기 말씀은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인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상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다가는 결국은 썩어질 육신을 만족하게 하는 것으로 그치기 때문에 세상 지혜는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서 한계가 있다를 말씀해 주는 내용이 이 말씀이에요. 짐승이 아무리 똑똑해도 노련한 포수를 사냥꾼을 만나게 되면 붙잡히게 되죠. 마치 자기가 지혜롭다라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꾀와 교활한 책략을 내더라도 결국은 사냥꾼 앞에 짐승에 불과한 거예요. 붙잡히고 만다라는 거죠. 아무리 지혜로워도 지혜로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꾀에 빠지지 않는 것이 필요해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자는 자기 꾀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는가 우리는 좀 알아야 됩니다. 시편 94편 11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니라.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런 모든 지혜가 참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헛것이다. 헛것이 뭐예요? 아무 유익을 줄 수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그렇게 허망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 핵심교리에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그 전지하신 하나님 속에 전지는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가 하나님께 있다는 뜻이에요. 지식만 있으면 안 돼요. 그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지혜까지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가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지혜와 참된 지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 사상이 아무리 높아도 인간 사상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한 구분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 신학을 사람들이 점점 신앙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신앙으로 접근할 때 만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학을 신앙이 아니라 철학적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철학이라는 게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사상을 집대성한 거잖아요. 결국 철학으로 접근하면 사람의 철학적 사고에 갇혀서 그 안에 있는 하나님만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사람이 만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학을 하는데 신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게 현대인들이 갖고 있는 세상적 지혜예요. 참 어리석은데 그게 최고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걸 철학적으로만 정의하려고 그래요. 진정한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는 내가 지혜롭지 않다고 인정을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 구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적인 어리석음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신이 없는 신학을 하게 되는 거죠. 신이 없는 믿음을 어떻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우리의 지식으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알게 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죠. 21절로 23절에 보면 지혜로운 신자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에베소 고린도 교회가 사람을 자랑했어요. 그래서 사람 중심으로 모였어요. 사람 중심으로 보니까 사람과 사람끼리 파당을 일으키고 분열을 일으키게 됐었죠. 사람이 자랑한다라는 것은 육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자기가 낫다고 생각하니까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더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은 걸 갖고 있다. 내가 더 특별하다. 내가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자랑하게 되고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내가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응원하게 되면 마치 나도 그런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분열을 일으키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왜냐하면 21절에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인데 왜 사람을 자랑하고 사람의 편 들어서 분열을 자꾸 일으키냐라고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다 너희 거다라는 것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 분열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람 중심, 사람 때문에 세워졌던 분열 이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음 사역자 모든 사람들을 사실 교회를 위해서 준 사람들이고 다 그 사람들이 너희 것인데 왜 너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의 것이라고만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모든 복음 사역자가 교회를 위해 주어졌는데 교회는 그걸 나누어서 우리 거다 내 거다 우리 편이다 라고 편가름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다 너희 거라고 말합니다. 다 너희 거. 그 다 너희 거에 구분을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과 아볼로 게바 고린도 교회에 영향력을 미쳤던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도 너희 거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너희 거다라고 말하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이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에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봉사하도록 보낸 자들이에요. 이들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이 지도자들은 섬기는 자들이지 자기 마음대로 성도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한국교회의 많은 문제가 여기에서 일어나죠. 교회 지도자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도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들을 일으켜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섬기는 자냐 내가 지배하려고 하는 자냐가 바로 참된 하나님이 세운 사역자냐 아니냐가 구분되어진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회에 영향력을 미쳤던 많은 지도자들이 그들이 통치하고 주관하고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너희를 섬기게 주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의 것이다. 섬기라고 내가 허락한 사람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다 너희 거다라고 말하죠. 이 세계가 너희 거다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의 고난을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셨어요. 만유의 주가 되셨죠. 우리는 그런 통치하심 속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신 그 통치하는 모든 세계가 바로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모든 세계가 바로 다 너희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생명도 너희 것이죠. 사망도 너희 것이에요. 좀 반대적인 측면이지만 생명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사망을 이기게 되었죠. 이것도 다 그래서 다 너희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모든 시간 것들이 이 종말론적으로 다 본다면 다 너희 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 너희 거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를 인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주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해결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파벌을 짓고 누구를 추대하고 이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 너희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23절에 교회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를 해줘요. 그런 교회가 누구 거예요? 근데 만물이 교회 건데 교회는 누구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거예요. 또 그리스도는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거예요. 이 관계성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에서 이 관계성은 이 소유격이라는 것이 흔히 말해서 어떤 우리가 자산을 소유하다라는 그런 소유격이 아니라 이 여기에 너희 거다라는 속한 소유격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유기적인 연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하나님에게 연합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된 존재로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정말 원치 않는 모습이다를 설명하기 위한 연합을 설명하기 위한 거고요. 두 번째 이 소유는 권위적인 소유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에 속했고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속했죠. 우리 이걸 보면 알아요.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속해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소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속에 순종한 그의 모습을 통해서 관계성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 너희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너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네 거 내 거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된 모습의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나눠질 수가 없어요. 나눠진다는 자체가 이미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나눠질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라 서로 연합되어진 존재는 하나가 되어진 존재라는 게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이 바울은 계속적으로 처음에 이야기했던 교회의 분열, 분쟁, 사람 중심으로 서로 다투는 이 모습을 지금 3장까지 계속 언급합니다. 왜 그것이 틀렸는지, 하나님 안에서 왜 그것이 잘못된 일인지를 계속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 통일된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키는 어떤 상황이 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거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 예수님의 교훈, 하나님의 교훈은 이 세상 지혜로 본다면 어리석은 거예요. 가장 어리석고 대표적인 성경 말씀이 저는 마태복음 5장 39절로 42절을 생각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굉장히 미련한 모습이에요. 사실 이대로 행하면, 그렇죠? 굉장히 미련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거 이대로 삽니까? 이대로 살면 굉장히 손해볼 것 같죠? 안 하죠. 그래서 우리가 참 헛똑똑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안 해요. 굉장히 굉장히 헛똑똑한 거죠. 자기는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해요. 하나님 말씀도 적당히 내가 실천해야지, 적당히 나한테 유리하게 실천해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어리석어야 돼요. 세상에 어리석을 수 있어야 돼요.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손해본다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갚아주신다는데 당장 손해 때문에 나는 안 하려고 그래요. 나는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손해 봐야 돼요. 사실은 믿는 사람들은 어리석을 정도로 손해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위해서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손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기 꾀에 속지 말라는 거죠. 자기의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힘듭니다. 자기 의견이 강하니까 자기에게 승복하는 사람,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하고만 가까워지죠. 너무 강해서 그래. 너무 강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못합니다. 내가 강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내가 원하는 것만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속이지 말아야 돼요. 스스로 자기를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연합된 존재들이에요. 오직 그리스도가 높임 받아야 될 그런 교회가 바로 우리가 속한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와 그 질서,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그리스도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돼야 합니다. 결국은 말씀 속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복종할 수 있어야 돼요.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주장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좀 기억해면 좋겠습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제발 스스로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명철하다고 여기지 마시고 스스로 속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그를 인정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이끄실 것을 기대하며 그분만 의지하시기를 주명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